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간으로 이를 밤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국정연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3년째 접어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이번 연설에서 미국의 경제 회복을 핵심 주제로 다루려 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외교 정책이 핵심 문제가 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인들은 이번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수개월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응할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중국과의 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도 의회에 당부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무기 운용 부대의 경계 태세를 강화한 것에도 불구하고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국인들이 핵전쟁 발발을 우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핵무기와 관련한 러시아 측의 도발적 언사는 위협하며 계산착오의 위험을 높인다며 푸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와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푸틴 대통령의 지시를 평가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경제 수준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러시아의 핵 억지력을 고도의 경계 태세에 둘 것을 국방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어제 기자들에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브를 포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평가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대에 집결했던 러시아 병력의 약 75%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주둔해 있고 러시아가 38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도 키이브 진격이 러시아의 주요 목표로 보인다면서 러시아군이 현재 키이브에서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져 있으며 하루 동안 5km를 진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러시아군이 동쪽의 마리우폴로 진격을 시도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르키우 주변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지만 러시아가 두 도시를 아직 점령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미 정부 소식통을 이용해 벨라루스가 러시아 지원을 위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군대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미 국방부 관리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법이 금지하는 대량 살상 무기인 진공폭탄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고위 외교관이 주장했습니다. 옥사나 마르카로바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는 28일 미 의회 의원들과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이날 진공폭탄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카로바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하려는 파괴는 거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공폭탄은 주변 산소를 빨아들여 고온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람의 내부 장기에 손상을 줍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가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의 진공폭탄 사용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면서도 사실이라면 아마 전쟁 범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무장해제와 중립화를 휴전 조건으로 거듭 요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휴전은 안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정당한 이익을 무조건 존중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군사동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립적 지위를 갖길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가안보 문제를 이유로 유엔 주재 러시아 외교관 12명에 대해 추방을 명령했다고 미국과 러시아 외교관들이 어제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들 러시아 외교관들이 우리의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촛불활동에 관여해온 정보요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BUE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유엔 안보리 11개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단호한 제재 이행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괌 국토안보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와 관련해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미사일 발사 등 모든 움직임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우주 개발을 가장한 탄도미사일 시험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는 오후부터 밤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0도, 최고는 영하 2도에서 1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3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11개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한 제재 이행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이들 국가는 북한의 정찰 위성 시험 주장을 거론하며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세 차례 공동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은 처음으로 성명에 이름을 올리며 북한을 비난하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8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의제부의 토의 사항으로 논의했으며 언론 성명이나 의장 성명, 제재 부과 등 안보리 차원의 대응책을 도출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비공개 회의는 지난달 10일과 17일, 20일, 그리고 이달 4일에 이어 올해 다섯 번째입니다. 미국 등 11개 나라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알바니아, 호주,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영국이 참여했으며 미국 유엔 대표부의 제프리 드로렌티스 특별정무 담당 선임 고문이 대표로 낭독했습니다. 11개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27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안정한 행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며 이것은 올해 10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이고 각각의 발사는 복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PRK's February 27 local time launch of a ballistic missile is yet another example.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관영 매체가 이번 발사를 정찰 위성 시험 발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복수의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DPRK state media claimed the launch was conducted to support testing of a reconnaissance.
이어 이번 발사는 여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안보리의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드 로렌티스 선임 고문이 낭독한 공동성명은 또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처럼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all on all council members to speak with one voice in condemning these dangerous and all unlawful.
특히 북한의 이전 탄도미사일 발사 때 미국과 영국, 일본 등 8개 나라가 성명을 통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오늘은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이 합류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2월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그리고 비상임이사국인 에스토니아와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사국이 아닌 일본 등 7개 나라와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을 규탄했으며 지난달에 발표된 두 차례의 공동성명에는 알바니아와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등이 추가로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있는 한국은 앞선 공동성명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네 번째 공동성명 발표에 이르러서야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장에는 조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날 11개 나라는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 관련된 모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안보리 결의는 또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urge all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all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lated to the DPRK.
그러면서 국제사회 제재 체제는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11개 나라는 우리는 북한이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외교의 길을 선택할 것도 촉구한다며 우리는 대화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고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데 있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은 북한의 발사가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며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 재개는 역내와 국제적 긴장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최근의 상황 전개에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모든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적인 긴장과 위험의 시기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다른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빌라 마슬랄리 유럽연합 대변인은 27일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오늘 또 한 번의 북한 미사일 발사는 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관여하며 국제법을 준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아일랜드 대표부도 28일 트위터를 통해 아일랜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올해 북한의 10번째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의무 준수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괌 국토안보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와 관련해 괌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역내 모든 움직임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괌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괌 당국은 사만타 브레넌 국토안보 고문을 인용해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 이후 마리아나 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사건들로 인해 지역사회는 모든 위험과 위협에 대한 대비 계획을 갖추고 가족들과 그것을 논의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상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는 항상 존재하지만 인간이 초래한 위협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도 유익하다고 밝혔습니다. 괌 당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괌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북한의 활동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마리아나 지역융합센터와 미국의 연방군사 파트너들과 함께 최근 북한에서 발사된 미상발사체 관련 보도를 포함한 역내 주변 사건들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괌 당국은 최근 VOA에 북한이 괌을 사정권에 둔 화성 12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괌에 대한 위협 수위에는 변화가 없지만 북한의 활동과 같은 역내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27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28일 만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했고 북한 관영 매체는 이번 시험이 정찰위성 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는 올해 8번째 무력시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일 서울에서 열린 3.1절 103주년 기념식에서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당시 북핵 위기 속에서 극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었지만 우리의 평화는 취약하고 이는 대화가 끊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3.1 독립운동에는 남과 북이 없었고 다양한 세력이 임시정부에 함께했고 좌우를 통합하는 연합정부를 이뤘다며 한국전쟁과 그 이후 겪었던 분단의 역사는 대결과 적대가 아니라 대화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었다는 북한 측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정찰용으로 쓰기에 너무 조악하고 정찰용 카메라를 로켓에 실을 이유도 없는 등 이번 발사는 우주 발사 목적을 가정한 탄도미사일 시험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의 멜리사 헤넘 연구원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왜 카메라 성능 시험을 이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Particularly why you would test a camera in this way. But,
해남 연구원은 북한이 전날 쏜 준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정찰 위성 개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시험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통상 정찰용 카메라는 로켓 자체보다는 위성에 싣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7일 오전 7시 52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이 정찰 위성에 쓰일 카메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해당 카메라가 우주에서 한반도를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국제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으로는 어떠한 정보도 얻어낼 수 없다면서 정찰보다는 지리학을 위한 사진으로 더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의 해상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한센 연구원은 로켓에서 더 나은 사진을 찍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것을 토대로 봤을 때 로켓에 탑재된 카메라를 정찰용 카메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오랫동안 우주 발사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하지만 이번 미사일은 우주 개발 역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ave been very focused for a long time.
우주 발사 목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카메라를 장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번 시험은 실제로 탄도미사일 시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정찰 위성에 쓰일 카메라 성능 점검이라고 규정한 건 국제사회의 압박을 줄이며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주 발사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순수한 목적으로 우주 발사를 하는 자신들이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미사일 시험은 화질이 좋지 않은 사진 몇 장을 찍은 것을 빼고는 탄도미사일 시험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룩스 벡톨 미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로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한 시험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해넘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준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정권이 군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내놓은 장기적인 계획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군사 정찰 위성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오랫동안 밝혀왔다는 겁니다.
long-term goals as a military.
북한은 앞서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 발전 전략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군 정찰 위성 개발을 제시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앞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유예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실제로 그렇게는 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북한 정권의 시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They were going to lift the moratorium on, you know, ICBM tests.
맥스웰 연구원은 이번 미사일 시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응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군사 역량 강화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략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일과 상관없이 그들의 군사정찰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털 교수는 세계의 시선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여기 있으며 미국과 그 동맹들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미사일 시험 시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일본 항공자유대가 자국을 겨냥해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나 다른 물체들에 대한 대응 원칙을 밝혔습니다. 미 7함대는 최근 실시된 미일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통해 미사일 방어 시나리오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높이는 목표를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동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자국을 향해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 무력 공격이 아닐 경우에도 파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직 무력 공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본은 그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25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항공자위대의 임무를 묻는 VOE의 서면 질의에 어떤 경우든 특정 국가나 지역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또한 탄도미사일 혹은 다른 물체가 무력공격으로서 일본을 겨냥해 발사될 경우엔 무력공격 상황에 대한 방어작전 명령을 발령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작전과 관련된 내용이라 논평을 삼가겠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이 자국 영토와 항공, 영해에 들어오면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는 파괴 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2009년 3월, 2012년 3월과 12월, 2013년 4월, 2014년 3월 등 북한의 미사일의 움직임에 맞춰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고성능 레이더와 해상 배치 요격 미사일을 갖춘 이지스함, 그리고 지대공 유도 미사일인 패트리엇 등을 활용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 7함대는 미일 연합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인 리질리언트 실드 2022가 훈련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7함대 소속 제5항공모함 타격단 제71 특수임무부대의 조 케일리 대변인은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미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실시한 리질리언트 실드 훈련과 관련해 미사일 방어 시나리오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높이는 데 성공했으며 우리 군이 역내 모든 우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질리언트 실드는 탄도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춘 컴퓨터 기반의 연례 훈련으로 잠재적인 역내 위협에 대비해 미군 전술, 기술과 절차를 시험하는 동시에 양국의 군사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요코스카 함대 사령부를 포함해 일본 전역 지휘소에서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7일 평안 순환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1월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을 쏜 후 약 28일 만이며 올해 들어 8번째 무력 도발이자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의회에서는 한반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 주요 청문회와 입법 활동이 예정돼 있어 주목됩니다. 특히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와 한반도 안보 점검을 위한 연례 청문회는 북한의 무력 시위와 맞물려 한반도의 시급한 현안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한반도 외교 안보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미의회 주요 일정은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와 한반도 안보 태세 점검을 위한 연례 청문회입니다. 상원 외교위는 주한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 일정을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지명 발표 후 청문회까지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올 상반기 중에는 주한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원 외교위 관계자에 따르면 백악관의 지명 발표 후 인준안이 상원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회부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평균 20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1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넘게 공석인 주한 미국 대사 자리를 필립 골드버그 콜롬비아 주재 대사를 지명한 바 있습니다. 주한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상원 외교위 소속 의원들은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상원과 하원 군사위가 매년 3월 혹은 4월 중 각각 개최하는 한반도 안보태세 점검청문회도 미한 동맹 현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연례 청문회에는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과 존 아킬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미 의원들은 이 청문회에서 미국과 한국군의 준비태세는 물론 전시작전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와 같은 동맹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올해 청문회는 연초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시험을 강행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미 의원들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군사적 측면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 괌을 사정권에 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올해 들어 총 8차례의 미사일 시험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최근 VOA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상쇄할 본토 미사일 방어망과 차세대 요격기 역량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의회에선 한반도를 비롯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연례 예산안 심의도 예고돼 있습니다. 2023 회기 연도 국방수권 법안과 더불어 새 국방 예산안과 국무 예산안은 이르면 상반기 말경 발표돼 하반기까지 관련 심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 의원들은 예산안과 관련해 열리는 여러 차례의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과 미한 동맹 등 미한 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조치를 예산안에 포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2022 회기 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중국을 염두에 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과의 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참석한 2022 회기 연도 국무예산안 심의를 위한 하원 외교위 청문회는 일부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거듭 촉구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미의회와는 별도로 곧 발표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 NPR 결과와 새 국가안보 전략도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NPR 결과는 지난 1월 중 발표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예상보다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NPR 보고서와 새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는 한반도 외교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주요 안보 정책입니다. 특히 연초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의회 공화당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에 대한 해구산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나 반격 목적에 한정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진 지난달 북한이 전술적 핵 역량을 연마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핵 억지력과 기존의 핵무기 정책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니셔티브에 관한 협상을 올해 초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어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 세계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러시아 내 북한 외화벌이 회사들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경제망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가명 계좌를 통한 북한의 송금도 어려워져 현지 북한 업체 책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내 북한 외화벌이 상황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28일 VOA에 루브라 가치 폭락으로 현지 북한 업체들이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북한 외화벌이 회사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루브라로 받은 뒤 이를 달러로 환전해 북한으로 보내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서방 세계의 각종 제재로 루브라 가치가 폭락하면서 북한 당국에 보낼 상납금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겁니다. 루브라 환율은 28일 한때 달러당 120루블까지 올라 달러 대비 가치가 전 거래일보다 30% 폭락하는 등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러시아 당국의 파격적인 금리 인상 등 적극 개입으로 약간 하락했지만 루브라 가치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거의 40% 가까이 폭락했다고 세계 유력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소식통은 루브라가 붕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달러 사재기도 급성이라면서 북한 외화벌이 업체의 단위 책임자들이 극심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가 27일 입수한 북한 당국의 문건 2022 전투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의 한 외화벌이 업체는 북한 노동자 1인당 6,500달러를 여름까지 상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달러당 70루블대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환율을 적용하면 노동자 한 명이 46만 루블을 바치면 되지만 최근 환율인 달러당 110루블을 적용할 경우 71만 루블을 벌어야 상납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과거보다 3, 40%를 더 벌어야 상납금을 충당할 수 있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지 북한 책임자들은 환전 시기를 놓고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당국의 문건은 특히 교육비는 루블화로 국가 계획은 무조건 달러로 맞춰야 하며 모든 작업전은 자기 앞에 부과된 올해 국가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한다고 못 받고 있어 책임자들이 상부에 해명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또 문건에 적힌 연간 3만 루블에 달하는 교육비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노동비자를 받을 수 없는 북한 노동자들이 유학비자로 위장 입국한 뒤 학교에 내는 비자 발급의 대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인권 관련 대북 추가 제재를 부과하며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수백 건의 불법 학생 비자를 발급한 러시아 대학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와 이를 승인한 이 대학 드미트리 유리비치 수하 교무처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가 지난 26일 추가 압박 차원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경제망에서 배제키로 결정하면서 북한 외화벌이 업체들의 대북 송금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위프트는 11,000개가 넘는 전 세계 은행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하기 위해 쓰는 전산망으로 스위프트 퇴출은 국제금융 시스템과의 단절로 송금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 핵폭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북한 해외식당 지배인 출신으로 중국과 러시아 내 대북 송금에 관여했던 허강일 씨는 27일 VOA에 러시아 내 북한 업체들은 최근 페이팔 같은 국제 온라인 지불 시스템의 가명 계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뒤 북한으로 다시 가져가는 방식을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퇴출로 달러가 묶이고 이런 송금 수단도 모두 중단돼 북한 당국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애들이 대체로 이제 뭐 강성은행이랑 이런 이제 특수은행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비밀네 지사들이 대표부가. 그러면 돈을 이제 그쪽에다 다 송금해 버려요. 그러면 강성은행 있는 애들이 이제 중국에 있는 페이팔 계좌로 이제 쏘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이제 달러 못 쓴다 하면 러시아에서 이제 송금하려는 돈들은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북한도 야단이죠. 갖다나 돈도 줄지만 돈도 이제 보내기가 힘들다 그 소리죠.
허강일 씨는 북한 당국이 북러 국경을 통해 인편으로 돈을 보내는 건 세관 당국의 통제 등으로 한계가 있어 모스크바를 기점으로 한 이런 불법 금융망 송금을 애용해봤다면서 지금쯤 책임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도 28일 VOA에 북한이 러시아에서 루블화를 달러로 환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 sure it's a lot of trouble because I'm sure they deal in dollars and they're losing. It does sort of show the
브라운 교수는 아직 우크라이나 사태가 초기이기 때문에 방향이 어떻게 극적으로 바뀔지 알 수 없다면서도 러시아 내 북한 외화벌이 기관들의 현 상황은 북한 노동자와 활동의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례로 볼 때 북한 업체들이 러시아 내 은행이나 업체로부터 부족한 상납금과 북한 내 특별 행사 때문에 빌린 달러도 꽤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엔 과거 최대 4만 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었지만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로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송환을 결의하면서 대폭 줄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북한 노동자 대부분이 귀환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라 1,000명이 대기 중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와 러시아 현지 소식통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북한 노동자가 다양한 위장 비자로 입국해 러시아에서 계속 외화벌이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유엔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여파 등으로 북한 지도부의 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돼 해외 파견 업체들에 대한 상납 부담과 압박이 계속 커져왔다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상부에 대한 업체 관계자들의 불만도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미국 등 서방의 패권주의 때문에 빚어졌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미 공동전선 차원에서 러시아를 두둔하면서도 약소국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사항전에 대한 언급은 없어 반제국주의 주체의 사상을 신봉하는 북한이 자기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원은 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대러 제재 압박이 강화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입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서방은 법률적인 안전 담보를 제공할 때 대한 러시아의 합리적이며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한사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쪽 확대를 추진하면서 공격무기 체계 배비 시도까지 노골화하는 등 유럽에서의 안보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토 확장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를 폐허로 만들어버린 미국과 서방이 이제 와서 저들이 촉발시킨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주권 존중과 영토 완정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방적이고 이중기준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러시아가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부분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결사항전에 나서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대미 공동전선 차원에서 러시아를 두둔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자신들의 최고 지도 이념이자 대외 정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반제국주의와 주체 사상에 반하는 러시아의 약소국 침략 행위에 대해선 애써 평가를 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의 결판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를 튼튼히 해놓는 게 북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러시아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편을 들을 수밖에 없는 북한이 고민은 있었다. 근데 다만 북한의 대외정책의 핵심, 주체라는 개념에 어긋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발표를 할까에 대한 고민은 이 외무성 문답의 핵심을 빗나가는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북한 대내 매체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한 보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과거 아랍의 봄과 같은 반민주적 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사태에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외교적인 신뢰를 위해 러시아 편을 들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항전 의지에 대해선 북한 주민들에게 쉬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 거가 지금 진행되는 거를 보면은 부당한 외세 개입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 항거로 사실상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경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한편에서는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지지하지만은 이 전쟁의 전체적인 내용을 북한 주민들에게 그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단결된 저항과 미국 등 서방 진영의 대폭적인 무기 지원, 전 세계적인 반푸틴 정세 확산 등을 타고 장기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커질수록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한 국제 여론도 나빠질 것이라며 이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연초부터 이딴 무력 시위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높여온 북한에게 편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원자들이 우크라이나로 가서 전투하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권위주의적 푸틴 체제 침공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서가 강경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만일에 도발을 하게 되면 러시아와 똑같은 계열로 지금 취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무력 시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그 공간이 더 작아지는 거죠.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도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항전은 미국 등 서방의 단결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도발이 단순히 대미 협상을 압박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핵 무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은 행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미국이 강경하게 나올 경우 북한도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보면 결국 이제 세력 간의 그런 힘 겨루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이제 쉽사리 이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할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치를 낮추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제 고압적인 자세로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요구하는 강도를 낮출 이유가 없는 거죠.
한편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28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대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노골적인 목적을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대립 속에서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북한 연구원들이 유엔 안보리의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최소 2명의 북한 출신 인력이 중국 대학에서 민감한 주제의 과학 논문까지 발표하고 있어 유엔의 판단과 향후 조치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발간된 국제학술지 고체 전자과학에 북한 연구진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이 소개됐습니다. 전 세계 논문 관련 웹사이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게시된 이 논문은 중국 저장대 소속의 김학봉과 김일성 대학 출신 강현철, 김책 공업대 이인식 등 5명의 북한 국적자들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 중 김학봉은 별도의 안내 페이지에 그가 1979년 평양 출생으로 김책 공업대에서 학부학위를 받은 뒤 북한 학술위원회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인물로 소개돼 있습니다. 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김책공업대 반도체학과에서 연구진으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저장대에서 수학 중인 인물로 묘사돼 있습니다. 문제는 김학봉의 중국 내 연구 활동이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최근 BOE에 김학봉의 사례를 가리켜 해외 노동자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일 수 있다며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2019년 12월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는 건설업이나 벌목업, 식당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인식되지만 과거 안보리는 북한 국경 밖에서 외화 수입을 거두는 모든 북한인을 해외 노동자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과거 해외 프로팀에서 활약하던 북한 축구 선수들이 해외 노동자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돌아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학봉이 저장대에서 월급을 수령하거나 생활비와 학비 보조, 장학금 등을 받고 있다면 북한 출신 축구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BOE는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게시된 김학봉의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입니다. 김학봉과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다음 달 국제학술지 고체화학공학저널 게시가 예고된 논문의 경우 북한 출신 연구진인 고성진이 참여했는데 그는 베이징 과학기술대학 환경과학공학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는 고성진이 평양건축종합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현재 베이징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어떤 직위를 맡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BOE는 북한과 중국 연구진들이 전자과학과 화학, 나노소재 분야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함께 논문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과학 분야 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이와는 별도로 북한 국적자들이 중국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는 것도 같은 문제로 새롭게 부각된 것입니다. 과거 일부 유럽 국가 고등교육 기관들은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피하고자 선제적으로 북한 유학생들을 전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탈리아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 4명이 국제과학대학원과 국제이론물리연구소의 통합 박사과정에 소속돼 있었지만 결의 2322로 채택 이후 학교 측에 의해 수학과 신경과학 등 민감하지 않은 분야로 전공 과목을 바꿔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역시 과학기술 분야에는 더 이상 학생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시 고고학 분야에만 학생이 남아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전혜정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씨의 다섯 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어나 한 번은 살고 싶었던 나라,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살고 싶어 내봤던 용기. 전혜정 씨는 미국에 오기 전 미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탈북민 지원단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누군가하고 이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에 들어오려니까 그 탈북자 또 단체 어떤 분이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번호는 제가 알고 있었대가지고 그분을 연락처 하나만 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근데 전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운전도 서툰데 운전하면서 그 전화를 한 100통화는 한 것 같아. 내가 전화가 안 돼가지고 너무 당황하고 아무도 없는데 밤에 도착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영어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다른 주로 이제 전화번호 바꾸고 가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이제 미국에 살고 싶어서 오고 싶고 캘리포니아에 살고 싶어서 오고 싶은 사람들이 올 때 그래도 전화라도 하고 전화라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런데 이렇게 인연이 된 단체를 지금은 전혜정 씨가 돌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착을 생각했을 때부터 마음에 품었던 꿈, 바로 탈북민을 지원하는 일.
미국에 대한 이런 생각과 미국을 잘 몰라요. 북한 사람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 와보니까 생각이 북한 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여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이게 누리고 살잖아요. 먹을 게 그냥 남아 돌아가고 진짜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단체를 오픈했어요.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탈북민 지원. 그러나 실제 상황은 하루하루 도전을 받는 현실을 살아내는 그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뭐 항암 치료도 받고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고 뭐 미용실도 차렸다가 팔고 이러면서 제가 제일 고생하고 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와서 보니까 진짜 어렵게 아파도 병원에도 한번 못 가고 진짜 그렇게 어렵게 사시고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서 저는 내가 힘들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순간에 없어졌어요. 나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돈도 없어요. 뭐 그렇지만 제가 뭐 이렇게 입으로 전화 한 통화라도 이렇게 받아주고 어렵고 힘들 때 또 막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막 이럴 때도 전화가 걸려와요. 밤 12시 1시도. 그럴 때라도 조금 희망이 되고 말동무라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전화 상담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혜정 씨. 혜정 씨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연고 없이 오는 탈북민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종종 한인사회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데요.
한인들이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후원이나 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거 그런 거 도와주는 거는 한인들한테 도움을 받아요. 받아서 뭐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심부름은 저희들이 다 하죠. 탈북 저는 범인 그냥이고 탈북자들 도웁시다 해요. 뭔가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탈북자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요. 뭐 없어서보다는 그게 쌀 한 포대 라면 한 박스가 커서는 아니에요. 그 돈이 또 탈북자들이 나가서 일하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그래도 옆에 사람들한테서 아 그래도 우리한테 희망이 되고 아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살 수 있다 힘이 되고 희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받았으면 이제 또 누군가가 어려울 때 후배들이 어려울 때 그렇게 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꼭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연결해 주죠 저는. 근데 그게 한 3년 동안 하고 나니까 좀 보람이 있고.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하는 100여 명의 탈북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발벗고 나서는 10여 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혜정 씨는 탈북민 지원을 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혜정 씨가 이 같은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신분이 필요했을 텐데요. 미국에서 한인과 결혼한 후 현재 영주권을 받은 상황입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스트로크에 오셨죠. 근데 사실은 제가 그 결심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와서 이제 할아버지 돌보고 또 비자가 끝나면 가고 했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그때 할아버지하고 같이 병원 생활을 제가 한 거죠. 솔직히 뭐 결혼을 해도 젊은 분들하고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할아버지 돌보면서 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거는 다 해드리는 것 같아요. 돌보면서 이제 좀 회복돼가지고 많이 회복됐었어요. 많이 회복돼가지고 결혼식도 올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참 좋아하시고 그랬었는데 일단 하늘나라 갔어요. 작년 9월 달에 영주권 받았고요. 10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혜정 씨의 미국 정착은 여전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지금 할아버지를 돌보다가 돌보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그 집에서 살지 못해요 상황이. 그래서 그냥 나오게 대단하니까 그냥 뭐 밖으로 나와서 생활하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거처할 곳을 잃어버린 혜정 씨.
지금은 또 이제는 그 제가 이제 쉼터로 들어왔어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일을 안 하고 쉬고 싶어서 쉬고 싶어서 지금 쉼터로 또 어느 신부님을 만나셨어요. 김요한 신부님이라고 LA에서 집이 없고 어려운 사람도 이렇게 집에서 돕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분을 알게 돼가지고 그분 집에 지금 와서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건강 수양도 하고 또 신부님이 어려운 사람을 지금 넉수자를 돕고 아픈 사람을 돕고 있는데 그분들 돕는 것도 좀 배우고 싶고 저도 일 참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서 배워서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저도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냥 건강만 주시면 제가 좀 열심히 봉사하고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요.
탈북민 지원에 앞장섰던 50대 탈북 여성은 이제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한인 노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해주는 한인 가톨릭 신부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거처할 방 한 칸, 내 손으로 마련할 형편도 안 되지만 혜정 씨는 희망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건강이 다 회복이 되시고 나서 이제 50대 초반이시면 젊으신데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앞으로는 제가 일단 진짜 우리 배고파서 굶주리고 갈 데 없이 헤매다가 진짜 오시는 우리 북한에서 탈북하시는 분들한테 동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길을 밝히고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10년 후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10년 후에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10년 후에는 제가 이 신부님처럼 이런 집에서 어렵고 갈 데 없고 우울하고 외로운 분들 같이 지내면서 즐겁게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건강해지면서 행복한 생활? 그거 진짜 꿈꾸고 있어요, 지금.
즐겨 부르시는 노래가 혹시 있으세요? 찬송가나 아니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하고 또 지금 신부님 성당에 지금 두 번째 나갔어요. 나가서 첫 번째는 뭐 악보볼지도 모르니까 뭐 심표가 뭐 몇 박 심표가 붙고 뭐 이런 걸 눈에 아직 안 안겨와가지고 그냥 따라 불렀는데 어제는 참 잘했다고 칭찬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잘났다고 되는 거 아닌 거를 지금 스스로 다 깨닫고 있고 하나님께 그냥 더 낮은 자세 그냥 내려놓으면 사심 없이 욕심 없이 돈 벌어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놨어요. 저는 그랬더니 지금 많이 건강도 좋아지고 행복한 것 같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작은 행복을 10배, 100배로 불려 나누는 꿈. 이것이 전혜정 씨의 희망입니다. 비오에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전혜정 씨의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30대 탈북 난민 조진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오의 뉴스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비오의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금융지원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경제개혁과 국제통화기금 관계를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 계획을 밝혔습니다.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미국은 세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각각 10억 달러를 신용보증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점령한 다음에 이루어졌으며 미국이 자금 상환을 보증한 것입니다. 미국은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에 20억 달러를 개발 원조 자금으로 제공했습니다. 미국은 또 미국 기업과 협력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상업 진흥도 도왔습니다. 미국의 수출입은행은 우크라이나가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또 미국의 국제개발금융공사는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들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